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 받으며 또한 그 가운데 저희들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열두 도로 기념석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가장 무엇이 더 시급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잃어버리기를 잘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분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는 좀 더 가나안 땅에서의 그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투를 앞선 그러한 상황인데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기 앞서 더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서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Priority라고 그러죠. Priority는, 우선순위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 내가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 때문에 다른 것들이 희생을 하고 그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등등 우리는 예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한 지역적인 의미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 심볼라이즈하고 있다,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나안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을, 천국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끌어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게 살게 해주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통치하심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성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원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받은 자다. 택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God wanted the Israelites to recognize that they were set apart holy people of God. 하나님이 그들을 초진했어요. set apart 했어요. 그런데 holy people of God,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택해 주신, 성별해 주신,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들의 정체성, identity, spiritual identity,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리마인드 해 주실 것이 있어요. 할례를 시작하라.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할례를 하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오지를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 2세들이죠. 2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2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다시 할례를 시행해라.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의 슈브라는 말이에요. 그건 할례를 다시 할례로 다시 돌아가라. 돌이키라. 할례하는 행위로 다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1세대들은 할례를 했지만 2세대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시키는 것을 돌이켜라. 다시 하라 이 말이죠.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할례, circumcision.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외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고 표증하는 거예요. 표준, 사인. 할례의 의미는 몇 가지 상징적인 symbolic meaning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chosen people이다.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set apart 한 holy people of God.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겉으로 외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며 구별된 삶, 아까도 말했습니다. 성별된 삶을 사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진한 Holy People of God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부패함을 벗어버린다. 이건 신약에서도 이제 나중에 그 뱁티즘의 의미에서 또 나옵니다. 죄 부패함을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적인 어떤 행위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의 법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행한다. 그럼 할례 때문에 할례를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 고통을 지니고 삽니다. 그 또 한 가지 할례는 대표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집안에 이제 남자가면은 여자까지 다 하는 걸로 간주됩니다. 공동체에서는 남자를 했으면 그 가정의 모든 여자까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행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죠.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타이밍이 적절할까요? 이 시기에만큼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과연 무모한 행동이 아닐까요?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이 할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잘못하면은 적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진정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이 이행해야 할 최고의 그런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가장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most important thing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do? You know, Christian life.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할례라 circumcision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까지, 그 환경까지 하나님 조성하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고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녹았다는 말이 그때 라비했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요단까지 요단을 건넜다.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 할례를 하면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서 보면 20세 이상이 60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 20세 이하도 좀 할례 받을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60만 이상이 지금 할례를 받게 되면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일주일 동안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건을 만드세요.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순종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They might think, the people of Israel think that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obey the word of God at this time to do the circumcision. 그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겉으로 외적인 그 표징, 사인을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위한 어떤 성별된 의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기서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체의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별된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서 산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목적인가요? 그 이유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도 이방 사람들 같이 똑같이 이방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걸 미리 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성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의 법을 쫓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서컴시전을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것들은 의식 리추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로파란 성별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그 의식 속에서 그들이 고백하고 알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9988, 284는, 234는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도록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의식적으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우선순위를 그들에게 일깨웁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하라는 거는. 할례 의식을 갖는 것은 circumcision ritual이라는 게 너희들이 누구냐? Who you are before God, in the presence of God. God somehow is making these people to realize who you are.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Holy people이냐? 그들의 정체성, spiritual identity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십계명을 배웠을 때도 받았을 때도 이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 사도가 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똑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You,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You are chosen people of God.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별되었다. 그래서 일대 때 주어졌던 그 할례의식이 지금 가나안 길의 여정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할례의식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별됨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족속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냐하면 할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자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지금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할례를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거부한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례는 그 당시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결국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그 언약을 다시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second reason for the command to circumcise is that God wanted Israelites to re-establish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circumcision.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circumcision이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와의 그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청종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뜻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 멸망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세대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못하였으므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이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를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1세대들의 대를 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2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2세대들이 할례를 갖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할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2세대들이 1세대들의 죄 때문에 언약 바깥에 두질 않습니다. 그들을 일으킵니다. God raised them. 그들을 일으켜요. God raised their children. 여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Instead of them. 그들 대신 그들의 대를 잇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2세대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이 1세대가 잘못했지만 2세대가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약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세대가 잘못됐겠다. 아, 1세대가 잘못됐구나. 네 부모 세대가 잘못됐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언약과 관계없어.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비록 그 언약을 체결한 것, 할례로 언약을 체결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금 신약시대에 이해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쓰신 그 서신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외인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은 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들에 대하여는, 약속의 언약들은 외인이요, 외국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배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 말고요, 우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야 칭함을 받았대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저 믿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 밖에 있는 자야, 하나님도 없는 자야, 이렇게 우리를 말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할례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속에서 이 외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이 표징이 결국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침례로, 아니 침례, 세례로, 뱁티즘으로 이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의식은 신약에서 이게 침, 세례로 이것이 완성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도 없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고 이 언약과 관계없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누구랑 가까워졌냐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언약 밖에 있다는 우리들, 그들이 조롱하던 우리들, 언약 밖에서 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우리들이 다 그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우리가 다 회복된 자,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선 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됐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구분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할례 없는 자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할례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는 표면적으로 하는 거,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이면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inward, 속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는 속에서, 마음속에서, 영으로 하는 게 할례지 겉으로 하는 physical, 이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할례, outward circumcision이 circumcision이 아니라 inward circumcision, 내적에서 이면적으로 하는 것이 참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 있는 자가 우리가 다 된 거예요. 진정한 영적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이에요. 곧 육의 물에 몸을 벗는 것이요. 여기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In him you are also circumcised in the putting off of the sinful nature. Sinful한 nature, 죄성의 그런 본질적인 우리의 그 죄된, 죄악된 우리의 본성들을 벗어내는 것이 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 그러니까 우리 세례할 때 이거 뜻을 잘 깨닫고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자 이제 이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장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일어나심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부활을 받은 거예요.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게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구별해주신, 하나님 구별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이게 할례의 의미가, 구약에서 있던 할례의 의미가 지금 신약시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할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믿는 것이,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이걸 믿지 못하고 세례받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으시지만 그렇다고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시 이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받았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 모습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정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게 지금 성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미리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로 그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지금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할례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오실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히 풀 픽처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립이 되는 거,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공도를 모른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성별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할례를 시키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수치, 아픔, 괴로움, 근심, 그리고 뭐 수치스러운 일들, 이 사람들의 수치가 있었어요. 어떤 수치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자존감이 있었겠어요? 셀프 에스팀. 이 사람들이 셀프 에스팀이 높았을까요? 누구죠? 이 세대들은 종의 자녀들입니다. They are descendants of the slave. 그죠? 자기의 부모, 앤세스터가 다 슬레이브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부모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분들은 아, 나 부모가 뭐 이런 일을 했고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윗세대가 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 전에 뭐 아브라함이 있었고 믿음의 선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아마 그 열등감, inferior complex가 아마 대단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받고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런 대접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그 가운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종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굽인들은 종을 이해를 안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느냐고 고센 땅에서 그들을 격리 수용해서 거기서 살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자 그래서 그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백성들이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흙 각 초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는데 길갈은 밑에 보세요. 밑에 2번하고 길갈의 뜻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겠습니까? 상처, 아픔, 괴로움, 그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없었던 거, 종살이면서 힘들었던 거, 우리 성도님 살면서 힘든 거 경험해 본 적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내려가 버리죠. 여기 수치라고 합니다. 그 수치를 물러가게 떠나가게 한다는 거야. 굴러가게 한다는 거야. 다 그들의 삶 속에서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굴러가게 한다는 것은 돌이 막 굴러가서 없어져 버리듯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열등감 가운데서 수치스러움과 자존감이 떨어져서 아픔과 그런 아픔 속에서 상처와 수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삶이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New life in the life of 가나안에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수치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것을 못 잊어서 거기에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다 상처 수치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바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면 그것은 가난에서, 영적인 가난에서 새로운 삶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삶, 새로운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압니다. 이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란 것도 없고 그대 의로움도 없었지만 자기 부모 세대의 대를 잇게 하신,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갖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저희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새로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 안에서 뉴 라이프, 새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